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1절 말씀, 구약성경 1페이지에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이제 말씀을 보지 않고 한번 암송을 해보도록 하는데요. 우리 새가족분들도 일단 한 번만 따라하도록 하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한번 다 같이 암송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예? 아, 예. 저거 치워주세요. 다시 한번 더 하겠습니다. 태초에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교회 나오시는 분이라면요, 당연히 다 암송을 해야 될 말씀입니다. 창세기 1장 1절 맨 앞장에 있는, 맨 첫 번째에 있는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만유 인력을 발견했던 과학자 뉴턴, 이 뉴턴에 관한 일화가 있는데요. 뉴턴이 숙련된 그 기계공에게 태양계 모형을 만들도록 했습니다. 태양을 중심으로 해서 수, 금, 지, 화, 목, 토, 천, 해 이렇게 행성들이 있는데요. 이렇게 그 크랭크를 돌리면은 태양을 중심으로 해서 태양 중심 주변에 있는 모든 행성들이 각기 자기의 길을 따라서 움직일 수 있도록 그렇게 그런 것을 만들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무신론자이면서 과학자인 그의 친구가 집에 놀러 왔다가 그 태양계의 모형을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크랭크를 이렇게 서서히 돌려보니까 각기 지구는 지구대로, 지구의 속도대로 자기의 길을 따라서 움직여 나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나머지 행성들도 다 똑같이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각기 자기의 길을 따라서 움직이는, 이걸 보면서 깜짝 놀랐죠. 그래서 야, 뉴턴에게 물었습니다. 이건 누가 만들었냐고. 그랬더니 뉴턴이 하는 말이, 뉴턴은 하나님을 경외하며 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뉴턴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아, 그거 아무도 만들지 않았어. 그 자연스럽게 생겨진 거야.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무신론자이면서 과학자인 친구가, 그런 거짓말이 어디에 있냐고. 아니, 이것이 이 복잡한 기계가 어떻게 자연스럽게 생길 수가 있냐고. 그랬더니 뉴턴이, 아니 맞다고, 탁 던져놓았더니 자연스럽게 그렇게 형성이 되어가지고 돌아간다고, 나를 놀리는 거 아니냐고 이렇게 이야기할 때 뉴턴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 별것 아닌 이걸 가지고 누군가가 반드시 만들어야 된다면 이것보다도 더 정교하고 멋지고 아름답고 어마어마한 그 우주, 그리고 그 우주 속에 있는 모든 행성들, 사고 없이 질서정연하게 움직이는 그 행성들, 이것이 자연스럽게 생겼다면 그게 잘못된 것 아니냐고, 반드시 하나님께서 절대자가 계획을 해가지고 설계를 해가지고 만들었기 때문에 이것이 아무런 사고 없이 운행이 되는 것 아니겠냐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친구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라고 그럽니다. 뉴턴은 그의 그 프린시피아라고 하는 책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태양, 혹성 또는 혜성으로부터 생기는 매우 아름다운 천체는 지성을 갖춘 강력한 실력자의 의도와 통일적인 제어가 있기에 비로소 존재하게 된 것이다. 하나님은 영원 무궁하신 분이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기 눈으로 직접 보지 못했다고 해서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만은, 그러나 우리 눈으로 보고 있는 모든 우주 만물이, 특별히 지금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들이 우연히 존재했다라고 한다면 누가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보이지 않냐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절대자이신 하나님께서 아주 공교한 계획과 그 계획 속에서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 말씀은 여기에 대해서 아주 간단하게 답을 해주고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요, 원숭이에서 진화가 되어서 여기 앉아 계시는 분들이 아닙니다. 진화의 산물이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종류대로 다 만드셨습니다. 우주과학 시대가 도래하기 전에도 이 성경을 신화로 여기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현재에는 성경이 사실임을 과학을 통해서 이미 많이 입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3,500년 전에 청동기 시대의 그 우주관은요, 지금 사실과는 사실 많이 다릅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던 그 3,500년 전에 가지고 있던 우주관은요, 고대 인도인들이 가지고 있던 우주관, 또 고대 수메르인들이 가지고 있던 우주관, 그리고 이 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우주관들은요, 지금의 우주와는 너무나도 차이가 많습니다. 고대인들은 지구가 우주 공간에 떠있다라고 하는 것은 꿈에도 생각을 하지 못했습니다. 기껏해야 생각을 해낸 것이요, 코끼리 네 마리가 지구를 등에 얹고 떠받치고 서 있는 이러한 모습의 우주관을 가지고 있었죠. 근데 같은 청동기 시대에 3,500년 전에 기록된 성경 말씀 욥기서에는요, 그때 당시로서는 꿈에도 꾸지 못했던 이 현대 천문학의 지식과 동일한 그러한 성경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때 당시 3,500년 전에 어느 누가 이 말씀을 이해를 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때는 이 성경 말씀을 기록을 하면서도 잘 몰랐을 것입니다. 잘못된 우주관을 가지고 있을 그때에 성경 말씀은 정확하게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허공에 지구가 달려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욥기 26장 7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북쪽을 허공에 펴시며 땅을 아무것도 없는 곳에 매다시며, 땅을 이 지구를요 아무것도 없는 허공에다가 매다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죠. 3,500년 전에는요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도무지 이해를 못했습니다. 성경 말씀은 마치 인공위성에서 지구를 촬영을 한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놀라운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이야 이미 사진을 통해서 지구가 허공에 매달려져 있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다 이해를 할 수 있지만은, 이걸 전혀 보지 않은 상태에서는요, 아니 땅을 지구를 아무것도 없는 허공에다가 매다신다는 이게 무슨 말일까 도무지 이해를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미 3,500년 전에 이 말씀을 성경책에다가 기록을 해놓았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3,000년 전에 이미 태양의 공전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태양이 공전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모르실 건데, 모르는 분들이 많이 있을 텐데요. 여러분, 태양도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혹시 제 말이 안 믿어지신다면요, 인터넷에 들어가서 한번 조사를 해보시면 됩니다. 태양의 공전이라고 하는 단어만 쳐도 자료가 수북하게 나옵니다. 태양이 달려가고 있습니다. 자전은요, 스스로 도는 것을 말하죠. 공전은요, 어떤 한 중심을 두고 그 주변을 달려가는 것을 말합니다. 지금 지구가 태양을 중심으로 공전하고 있죠. 자전을 하면서 돌고 있습니다. 이렇게 돌고 있는데 놀라운 사실은요, 태양계가 우리 수금지와 목토천의 이 행성들과 태양이 더불어서 똑같이 달려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무려 초속 250km, 시속이 아니라 초속 250km의 속도로 이 전체가 다 달려가는 동안에 또 지구는 태양을 중심으로 또 돌고 있으면서 스스로 자전도 하고 아주 복잡한 양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태양이 공전을 한다, 태양이 달려간다 생각도 못했을 그때 3,000년 전에 시편 19편 5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해는 그의 신방에서 나오는 신랑과 같고 그의 길을 달리게 기뻐하는 장사 같아서. 해는 그의 길을 달려가기를 기뻐하는 장사 같아서 그 길을 막 달려간다고 그랬습니다. 태양이 달려간다라고 하는 것은요, 인류 20세기에 들어서야 이것은 증명이 된 것입니다. 무려 태양은 우리 태양 태양의 숲에 있는 은하계, M14 은하계라고 부릅니다. M14 은하계 중심을 두고 그 중심을 향해서 빙 돌고 있는 그러한 그 공전을 하고 있죠. 태양은 은하의 중심에서 2만 5천 광년이나 떨어져 있다고 그럽니다. 어마어마하게 많이 떨어져 있는데 중심을 두고 이렇게 빙 태양 자체, 우리 태양계 자체가 돌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3500년 전에 성경은요, 지구의 내부에 무엇이 있는지를 정확하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지구 내부 구조에 대해서 욥기 28장 5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작. 음식은 땅에서부터 나오나 그 밑은 불처럼 변하였도다. 이 말씀은요, 곱식은 흙에서 나옵니다. 땅에서 나옵니다만은 그 밑은, 즉 땅의 밑에는 불처럼 변하였도다. 그 속에 불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펄펄 끓는 불바다가 지구 내부에 땅 밑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세상에 그 어느 누구도 알지 못했었습니다. 무려 3500년 전에 있던 사람들은요, 꿈도 꾸지 못했던 것인데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것을 다 본인이 창조하셨기 때문에 다 알고 계시는 거죠. 땅 밑이 불로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은요, 20세기가 되어서야 이 지구 내부 구조가 밝혀졌기 때문에 그제서야 알게 되었습니다. 놀라운 사실 아닙니까? 그리고 이 3500년 전에 고대인들에게 있어서 물의 순환, 그 물의 순환에 대한 지식은 없었습니다. 물의 순환이 무엇입니까? 이 물이 하늘에서 비가 되어서 땅에 내려왔다가 증발을 해가지고 다시 응고가 되고 그곳에서 모여주면 다시 내려오고, 이게 바로 물의 순환인데요. 3500년 전에 성경의 기록에 보면은 물의 순환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욥기 36장 27에서 2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물방울을 가늘게 하시며 빗방울이 증발하여 안개가 되게 하시도다. 그것이 구름에서 내려 많은 사람에게 쏟아지느니라. 여러분, 하늘에서 비가 내리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은 이 땅 위에서 이 물이 증발을 해서 하늘에 올라가서 구름이 되어서 다시금 그 물이 땅으로 내려오는 이 순환에 대해서는 사람들은 그때 당시에는 몰랐습니다. 그러나 3500년 전에 기록된 욥기서에는요, 이 말씀이 정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죠. 16세기가 되었을 때 비로소 실험을 통해서 이 물의 순환을 이 페라울트라고 하는 과학자가 발견을 해내었습니다. 놀라운 사실이죠. 천문학자 니콜라스 코페르니쿠스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주는 지극히 선하신 하나님께서 질서 정연하게 우리를 위하여 만드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물리학자였던 아이작 뉴턴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태양과 행성들 그리고 혜성의 아름다운 체계는 이지적이고 능력있는 분의 계획과 주관 아래에서만 가능하다. 그리고 그러한 사실 때문에 그분은 주 하나님으로 불린다. 뉴턴의 말입니다. 이처럼 성경은 비과학적이 아니라 현대과학을 앞서가는 초과학적인 그러한 모습을 가지고 있죠. 성경은요, 그래서 그냥 기록된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 기록된 모든 말씀들은요, 우리 새가족 분들에게도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 말씀은 여러분 그냥 믿고 읽으셔도 됩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정확하게, 가장 믿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기록을 해서 우리들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요, 과학을 뛰어넘습니다. 이 말씀은 단순히 이스라엘의 역사를 기록해 놓은 것이 아닙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고, 그리고 이 성경을 통해서 생명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모태신앙입니다. 어려서부터 교회를 늘 다녔습니다. 그래서 저의 자리는요, 늘 맨 앞좌석이었습니다. 맨 앞좌석, 피아노 앞에는 바로 그 좌석이 제 자리였습니다. 싫든 좋든 거기에 가야만 했습니다. 형이 제 손을 끌고 갔죠. 아버지 어머니의 불꽃 같은 눈동자 뒤에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는요, 꼭 그 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드려야만 됩니다. 예배만 드렸지 하나님이 계신다는 거 사실은 잘 몰랐습니다. 중학교 때 제가 학생부 수련회에 참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산속에 있는 기도원으로 수련회를 갔습니다. 그날 저녁 집회를 마치고 기도 시간이 되었는데 굉장히 난감했습니다. 저는 기도를 할 줄 모릅니다. 그때까지도 기도도 잘 하지 못했고, 그리고 불을 꺼놓고 모든 그 중고등부 형제 자매들이 다 거기서 기도를 하는데요, 울고불고 난리가 났습니다. 다 울면서 기도를 하는데 그래도 모태신앙으로 태어난 제가 기도를 하지 못하고 멀뚱멀뚱 그 형들을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피아노 뒤에 숨었습니다. 숨어서 혼자 무릎을 꿇었습니다. 무릎을 꿇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 이런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왜 저 형 누나들이 왜 울면서 기도를 하고 있죠? 왜 울죠? 저도 왜 우는지 그 이유를 좀 알게 해주시고, 만약에 하나님이 살아 계신다면은 저에게 울 수 있는, 저도 울면서 기도할 수 있도록 저 좀 도와달라고. 혼자서 멀뚱멀뚱 그들을 바라보고 있으니까 이게 뭐 힘들고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제 기도 제목이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이 정말로 살아계신다면 저도 울면서 기도하게 한번 좀 만들어 봐주십시오. 그것이 제 기도였습니다. 진짜로 존재하신다면 저에게 뭔가 변화를 주실 것이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냥 교회를 다니는 거 힘들어서 못 다닐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제 눈앞에 그림 하나를 보여주셨습니다. 갑자기 제 눈앞에서 그림이 하나 펼쳐지기 시작을 했는데요, 십자가 세 개가 서 있었습니다. 그 십자가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리는 제 자신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신기한 현상이 저에게 일어났는데요, 그동안에 배워왔던 성경 말씀이 갑자기 이 머리로만 알고 있던 그 말씀이 갑자기 가슴으로 내려와서 그 말씀들이 전부 다 이해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것이 그제서야 이 가슴 속에서 믿어지기 시작을 하면서 갑자기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각동 같은 눈물이 갑자기 이유 없이 저도 잘 모르는 사이에 그냥 흘러내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때부터 제 눈앞에 신기한 현상이 일어나기 시작을 했는데요, 부끄러운 이야기입니다. 어릴 때부터 지었던 죄가 그때부터 한 장면씩 제 눈에 펼쳐지면서 보여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부터 제가 저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내가 죄인이었습니다 라면서 통곡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제 눈앞에 펼쳐진 그림이요, 지금 기억나는 그 몇 장이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던 그림이 아마 제가 5살 때쯤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어머니가 이웃집에 저를 데리고 갔습니다. 데리고 가시는데 딸기밭에다 하필 거기에다가 그 유혹받는 그곳에다 저를 내려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어머니는 아주머니와 더불어 대화를 나누고 계셨고, 그때 제 모습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는데요, 제 모습이 딱 이랬습니다. 5살짜리 아이가요, 주변을 둘러보는 겁니다. 이렇게 주변을 둘러보다가 슬그머니 손을 내밀어가지고 딸기를 잡는 것입니다. 이런 게 얼마나 이쁩니까? 그 따먹어도 되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제 마음을 보여주셨습니다. 아무도 보지 않을 때에 이 딸기를 따서 먹어야 되겠다, 그러면서 딸기를 따고 있는 제 모습을 보는 그 순간에 아, 이것이 죄라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5살 때 그때 딸기 따먹은 것 하나님 용서해달라고 그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때 제 마음을 보셨던 겁니다. 5살짜리가 딸기 따먹는 거 그건 뭐가 잘못이겠습니까? 그러나 마음, 제 마음은요, 몰래 따먹어야 되겠다, 그 마음을 가지고 있었죠. 그 다음에 한 8살 정도 되었을 때 그림이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친구 집에 놀러 갔다가 아주 조그만 대포 장난감을 가지고 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집에 갈 때가 되었을 때 또 하나님께서는 그 그림을 저한테 보여주셨는데요, 제가 기도하는 중에 그 그림을 다 보았습니다. 주변을 살핍니다. 친구의 눈을 살펴보다가 그 대포를요 호주머니에 살짝 집어넣고는 아무것도 안 가지고 가는 것처럼 일어나서 인사를 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보여주었습니다. 제가 얼마나 통곡을 하면서 울었는지 모릅니다. 저는 그 뒤로 다 잊어먹고 있었습니다만은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기억을 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는 그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제가요
하나님 대포 훔쳐간 거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제 가슴을 치면서 울었습니다.
10살 정도 된 듯한 나이의 그림이었는데요. 하나님께서 또 이런 그림을 보여주셨습니다. 어머니가 찬장 위에 그 놋그릇 안에다가 10원짜리를 이렇게 많이 모아두는 장소가 있었습니다. 제 키가 잘 안 닿는 곳이거든요. 근데 그곳에 제가 이렇게 발꿈치를 올려가지고 손을 올려서 그 찬장 위에 있는 10원짜리를 훔쳐가는 그 모습. 그리고 보니까 전부 다 훔치는 모습들이네요. 그 10원짜리를 훔쳐가지고 과자 사먹는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그림을 또 보여주셨습니다. 저는 다 잊어먹고 있었는데 하나님은 그걸 잊어먹지 아니하시고 그림으로 보여주면서 이거 어떻게 되겠니? 제가 거기에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훔쳐먹었던 거, 10원짜리 몇 개 훔쳐가지고 과자 사먹었던 거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통곡을 하면서 울었습니다. 그런 그림들을요 하나님께서 밤새도록 보여주셔가지고 그 중학생이 무슨 죄가 그렇게 많이 있었겠습니까? 밤새도록 통곡을 하면서 울면서 회개를 했습니다. 부끄러운 이야기인데요. 그 그림 속에 이런 것도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헌금하라고, 여기 제 아들이 있어서 좀 부끄럽습니다만은 헌금하라고 10원짜리 두 개를 주신 것이 있습니다. 늘 20원이 제 헌금이었습니다. 형님 20원, 저 20원, 둘이서 2km 되는 거리를 걸어갑니다. 걸어가다가 중간에는 과자빵에 들러가지고 아이스케이크 있죠. 그 아이스케이크를 사가지고 형이랑 둘이 가서 먹으면서 즐겁게 교회를 갔던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스크림 사먹고 돈은 없죠. 헌금 바구니가 이렇게 돌아오면요. 손은, 예. 돈은 없으면서도 그 헌금 바구니 속에 손을 넣어가지고 찰랑 흔듭니다. 그러면 돈소리가 찰랑찰랑 나죠. 그리고는 헌금을 했다라고 출석을 부를 때 이야기를 합니다. 얼마? 20원.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모습을요. 하나님께서 그림으로 보여주시는데 제가 참 통곡을 하면서 울었습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제가 헌금을 훔쳐먹은 나쁜 놈입니다. 그렇게 울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저는 다 잊어먹고 있었습니다. 그러한 것들은 더 이상 내 신앙생활에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것들을 하나도 잊어먹지 아니하시고 다 기억을 하고 계시면서 참 그 그림을 하나씩 보여주시는데 참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밤새도록 기도를 하고 그때부터는 정말로 아무도 안 보였습니다. 하나님과 저만 보였습니다. 그림만 보였습니다. 저녁 10시부터 새벽 5시경까지 혼자서 피아노 뒤에 가슴을 치면서 울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죄가 너무 많았습니다. 곁에서 보고 계셨던 어머니가 나중에 이런 말씀을 저에게 해주셨는데요. 뭐 어린 것이 저렇게 가슴을 치면서 잘못했다고 용서하라고 기도를 하냐고, 무슨 죄를 저렇게 많이 지었길래 저렇게 하고 있냐고. 저 어머니가 저한테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세가족으로 우리 교회에 오신 여러분들은 사실 이러한 이야기를 들으면 잘 모르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혹시 여러분들에게 과거에 지었던 그런 죄들이 생각이 나거든 그러면요 여러분 그거 그냥 지나가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 속에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한번 따라서 합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죄인입니다. 그 고백을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때 제가 그렇게 했던 것 사실은 그거 제가 잘 모르고 했습니다. 또는 하나님 알고 그랬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다시는 제가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저를 좀 용서해 주십시오. 우리 세 가족이 교회 오신 걸 제가 이렇게 오늘 아침에도 제가 보았는데요. 교회 오셔서 무엇을 해야 될지를 몰라서 멀뚱멀뚱 이렇게 보고 계시는 그런 모습을 제가 보았습니다. 교회 오실 때는요, 한번 고개 들어서 저를 보십시오. 교회 오실 때는요, 한 10분쯤 일찍 오시기 바랍니다. 10분쯤 일찍 오셔서 고개를 딱 숙이시고, 하나님, 제가 죄인입니다. 제가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혹시, 하나님, 제가 제 아내에게 함부로 말했습니다. 자녀들에게 함부로 말한 것 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떠오르게 하시는 것, 그거 하나님 용서해 달라고 그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교인 한 10분 정도 일찍 오셔서 딱 앉으셔서
오시면요, 우리 성도님들 막 서로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분들은 고수입니다. 그분들 따라가시면 안 됩니다. 그분들은요, 앉으셔가지고 잠깐 하나님 용서해주세요 하고, 그 다음 서로 막 이야기하시는 그런 고수니까, 그분들 따라가시면 안 됩니다. 그분들 따라하시면 안 되고, 딱 오시면요, 10분 정도 고개를 딱 숙이시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죄인된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왔습니다.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 기도를 꼭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우리 장로님들께서 이제 앞에서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가 일주일 동안 살면서 또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하나님 용서해 주옵소서. 그러면은 한번 따라서 합니다. 아멘. 기도하는 중에 아멘 하셔도 괜찮습니다. 누가 아멘한다고 뭘 할 사람 없습니다. 특별히 새가족분들이 아멘하시면요, 주변에 있는 고수들은요 더 은혜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멘 한 번 더 따라서 합니다. 아멘. 아멘 하시면서, 아 맞습니다, 장로님 기도하시는 대로 제가 죄인입니다. 죄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이런 마음으로 아멘 하시면요, 그 아멘의 뜻이 맞습니다. 장로님 기도하시는 그 내용이 맞습니다. 이런 의미입니다. 아멘은 동의합니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오시면 제일 먼저 회개 기도하는 것, 이것부터 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제가 하나님을 첫 번째로 만났던 순간입니다. 두 번째로 만난 것은요, 고등학교 때였는데 성경 말씀을 통해서 만났습니다. 제가 다니던 고등학교는요, 저녁 12시까지 자율학습을 하던 대외고사를 치르면 전국에서 1등을 하는 그런 대모모 고등학교였습니다. 그때 저는 성경을 읽기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성경 말씀이요, 막 눈으로 빨려 들어오는 것을 체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밤을 새워가면서 성경 말씀을 읽었습니다. 눈물을 흘려가면서.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이 얼마나 꿀보다도 더단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그때 알았습니다. 나를 향해서 주시는 말씀이고, 말씀이 다 이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외웠던 성경 말씀이 바로 마태복음 1장이었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를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아미나답을 낳고, 이 말씀으로 쭉 별것 아닌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낳고 그 말씀을 그때 외웠습니다. 첫 번째로는 기도를 통해서 주님을 만났는데, 두 번째는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만났습니다. 이 귀한 성경 말씀, 이 말씀요, 여러분 새가족 되시는 분들은요, 여러분들의 돈을 주고 성경책을 구입을 하시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하나님 그거 너무 기뻐하세요. 물론 전도하시는 분의 선물로 드리는 분도 있겠지만은, 여러분들의 돈을 지불을 해서 한 2만원, 3만원 정도 하면 성경을 살 수 있습니다. 우리 교육자들에게 문의를 하십시오. 그 성경책, 여러분들의 돈을 지불하고 산 성경책, 얼마나 귀한 것인지 모릅니다. 이 성경책은요,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경건하게 깨끗하게 그렇게 사용을 해야지, 그렇게 안 하셔도 됩니다. 볼펜을 딱 드시고 성경 말씀에서 갑자기 마음에 와닿는 말씀을 줄을 치셔도 됩니다. 그래서 이 성경 말씀에 빨갛게 줄도 칠하시고, 제 성경책 보면 노랗게 되어 있죠, 그죠? 떨어지는 성경 말씀 일단 눈물이 나면요, 여기 그대로 눈물을 흘립니다. 이렇게. 그래서 눈물 자국이 남도록 합니다. 그리고 이 성경책을요, 너덜너덜하게 만들어가지고 제 큰딸에게 이 성경책을 넘겨줄 겁니다. 그리고 이런 성경책을 제가 몇 권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또 한 권 만들어서 제 큰아들에게 선물로 줄 것이고, 그리고 또 막내 아들에게 이 성경책을 선물로 줄 겁니다. 그러면 아이들이 우리 아버지가 성경책을 이렇게 말씀을 사모했구나, 그것을 보고 또 성경책을 넘기다 보면 눈물 자국 말라있는 것이 있을 겁니다. 아, 우리 아버지가 이 말씀을 읽다가 눈물을 흘리셨구나. 자녀들이요, 아버지의 신앙을 이어받도록 하기 위해서 이 말씀, 저는 이 말씀 성경책으로 그렇게 너덜하게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을요, 읽을 때는요, 적어도 하루에 3장 이상은 읽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몇 장이라고요? 3장. 우리 새가족분들은요, 하루에 3장, 주일에는 5장 읽으면은 1년에 1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이 두꺼운 성경 사실 여러분 읽으면서 무슨 말씀인지 잘 모르잖아요. 그냥 지나가셔도 됩니다. 어느 순간에 하나님께서 아하 이렇게 하면서 깨닫도록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때로는 설교 말씀을 통해서 때로는 이제 세례도 들어가게 되실 텐데요. 세례 들어가면은 우리 세례 리더 되시는 분들이 말씀을 이렇게 함께 나눌 때에 아 그 말씀 그 말씀 그래서 성경책이 없으신 분들은요. 아, 내년도에도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1월 1일, 2014년 1월 1일 되면요. 성경을 제일 먼저 읽으시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읽으시는 분 30명에게 선착순으로 성경책을 선물로 드립니다. 31번째 되시는 분은요. 죄송합니다. 안 됩니다. 혹시 성경이 없으신 우리 새가족 되시는 분들은요. 그렇게 해서라도 제일 먼저 참고로 말씀드리면 한 5일, 6일쯤 되면은 성경을 다 일독을 하고 오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성경을 읽으셔서 그때 받으셔도 되고 아니면은 지금이라도 우리 교육자분들에게 말씀을 하시면은 교육자분들이 좋은 성경을 구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실 겁니다. 자, 성경 말씀을 이렇게 읽으면요. 저는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말씀을 마치고 싶습니다. 시편 119편 98절에서 100절 말씀. 자, 이 말씀을 한번 같이 읽으면서 아, 말씀을 읽고 사모하면은 사람이 이렇게 되는구나.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의 계명들이 항상 나와 함께 하므로 그것들이 나를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나이다. 내가 주의 증거들을 늘 읊조림으로 나의 명철함이 나의 모든 스승보다 나으며 주의 법도들을 지킴으로 나의 명철함이 노인보다 나으니이다. 여기 나오는 계명, 주의 증거, 주의 법도는요 전부 다 이 말씀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요 늘 읽고 묵상하고 듣는 사람은요 원수보다 지혜롭게 됩니다. 또 스승보다 더 명철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의 명철함이 노인보다 더 낫게 됩니다. 놀라운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모두가 다 하나님의 말씀인 틀림이 없고 잘못된 것이 없는 이 하나님의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 그냥 믿고 읽으셔도 됩니다. 대신에 이 말씀을 읽다가 보면요 너무나도 지혜롭게 되고 너무나도 명철하게 되는 그러한 은혜가 이 속에 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서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말씀 늘 사모하면서 읽으시면서 하나님과 더불어 동행하시는 잘 격려하며 섬기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그리고 우리 모든 새가족분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